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감각 없이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고 의미 없는 일에 자신을 소모하는 것을 보아요. 저는 이것이 우리 세대의 힘든 영역이고 비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의미 없는 일에 자신을 소진하는가 하면 그 이유는 제가 진단하기에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허술하게 알고는 있어요. 근데 허술하게 그러나 막연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송을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생일 맞은 친구를 향해서 이런 생일송 하면서 이렇게 놀렸죠.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 험한 세상에 왜 태어났니? 그리고 이것이 조금 변형돼가지고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긴 게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을까? 자신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태어났을까? 왜 내가 존재할까? 반드시 시간을 들여서 기회를 성찰하고 생각하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왜 있지? 왜 내가 존재하지? 여기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러한 생각 과정을 통해서 발견을 하고 뭔가를 발견하고 깊은 확신에 사로잡히면요.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생각과 확신과 관점이 바뀌면 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바다에 떠 있는 해파리는 어디로 가죠? 이게 예측할 수가 있나요?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게 한 15m 정도 움직였네? 근데 그 다음날 보면은 제자리에 와 있어요.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물결이 그를 주장하기 때문에 목적의식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해파리는. 지난 두 주간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고 했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요. 그리고 이 지금 세상이라는 이 아이온은 아이온 개념을 제가 설명을 했고요. 죄가 들어와 있고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악한 아이온.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지금의 아이온 갈라디아서 1장 4절이 말하는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이 아이온에서 눈에는 구분할 수 없지만 그러나 건진받은 상태의 신분이다. 이를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것이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고 우리는 지금 다른 차원의 어떤 아이온 세계 세상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힘을 발휘하는데 어떤 힘을요? 세상과 동화시키려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힘을 지금 발휘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유튜브 쇼츠 영상 보셨을 거예요. 이 쇼츠 영상은 구글이 틱톡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대안이에요. 1분 넘지 않은 수십 초짜리 영상을 이제 만들어서 파고들려고 한 거죠. 어떤 유튜브 진행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쇼츠나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정말 20분, 30분이 지나 있고요. 정말 어떤 느낌까지 들었냐면 다른 게 재미가 없어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옆에 출연한 서울 아산대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되죠?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단호하게 결론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나가요.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엔지니어들은 사람의 도파민을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A/B 테스트를 무한반복해서 인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중독시킬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들이 또 굉장히 경쟁을 거듭합니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보다 유튜브가 더 짧고 자극적인 게 많았고요. 그리고 유튜브보다 틱톡이 훨씬 더 짧고 자극적인 게 많았고, 그런데 틱톡이 이제 올라오니까 유튜브는 쇼츠를 만들고 인스타그램은 릴스를 만들었습니다. 릴스는 제가 잘 몰라요. 그러면서 다음에 주목할 말을 이 정희원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SNS 어플리케이션은 기업들이 무수히 A/B 테스트를 반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오래 체류하게 만들고 광고를 보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R&D를 하는 거죠. 이런 R&D를 하기 위해 심리학하는 박사님들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같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죠. 우리는 영상을 보면서 휴식을 취하고 즐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술에 걸려든 거예요. 모르는 사이. 우리 인간 심리를 수억의 돈을 들여서 그 R&D, 연구 개발하는 데 쏟아붓는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잡아두기 위해서요. 이게 세상이에요. 어떤 뉴스 매체에서는 이것을 디지털 마약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아니 나는 그 40초짜리 그것을 잠시 보고 또 보고 쇼츠는 40초지만 사실 반복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옆에 한 번만 스와이프하면 다른 게 또 떠요. 스와이프하면 또 떠요. 무한반복. 어떤 젊은 20대 중반의 처자는 5-6시간씩 본대 하루에. 근데 그것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거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라는 환경을 사도 바울은 지혜와 힘을 다해서 저항해라. 저항하지 아니하면은 헤어나지 못하고 일상이 무너지니까요. 내 영의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못해요. 내일 하지, 다음 주에 하지 하면서요. 저항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협력하여 거룩한 변화를 만들어내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DNA가 있다. 하나님과 협력해라. 그 DNA를 끌어내라. 그럼 내 안에 내재해 있는 거룩한 생명 DNA를 어떻게 자라게 하고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내는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삶은 지난 시간에 생각과 관점과 확신이 새롭게 변할 때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이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오늘은 2절의 마지막 부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헬라어 문장에 보면은 이게 부정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향해서 세상을 저항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생명 DNA가 힘을 발휘하도록 변화되어질 때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나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영혼이 어떤 모습인지 사모하게 하는 그 요소 다 나옵니다. 그리고 생각과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작업 과정을 통해서 이제 네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어떤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어떤 생각과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하신 뜻과 온전히 일치하는지를 조금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너희 자신을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다라고 인정해라. 그게 산재물이라는 뜻이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살아있는 채, 호흡하는 채 하나님께 드리라. 그거 인정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너희 생각과 관점을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으로 채워나가라. 이건 과정이에요. 이례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뭔가 보일 거라는 거죠. 무엇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선명해집니다. 세상에는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 없이 사는 사람들이 무수한데 그래서 목적의식도 없고 비전과 목표도 없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예요. 잘못 사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가장 큰 원인은 목적의식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은 달라지기 마련이에요. 자, 여기 한 청년이 있습니다. 뭐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한 청년이 있는데 늦잠 자고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연애 대상이 생기면 달라집니다. 잘 보여야 한다는 목적의식이 생겼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지런해집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1년 정도 사귀어요. 그러다가 헤어졌어요. 그러면 늦잠 자고 다시 게으른 삶의 패턴이 찾아와요. 왜요? 목적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 이 청년이 아주 괜찮은 직장을 얻었는데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조건에 6개월 동안 일을 해보고 평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판단하겠습니다. 라고 일을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해지고 인사도 싹싹하게 합니다.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6개월 뒤에 평가를 받았는데 탈락했어요. 그러면 또 늦잠 자고 게으른 표. 왜요? 목적의식이 없어졌으니까요. 목적의식이 있으면 분명하게 그 사람의 삶은 생산성이 높아져요. 목적의식 없는 사람의 두 가지 경향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질서 그리고 시간 낭비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적의식은 어디서 생겨나는가? 생각과 관점이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것을 원하시구나 하는 목적의식이 생겨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서서히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목적의식이 있었던 사도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바울은 삶의 방향이 뚜렷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선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가 걷는 삶의 방향, 이 표대를 향해 있을 그 목표 지점이 그의 생각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는 열매, 생산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달려갈 길이 있는 사람, 싸워야 할 싸움에 헌신한 사람, 그리고 지켜야 할 믿음을 확신하는 사람,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신을 절제하고 시간 사용의 지혜를 구하고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신중해집니다. 그리고 쇼츠 영상 같은 그런 것들이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앗아가는지에 대한 화들짝 놀라는 그런 어떤 경각심이 일어납니다.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에 투입해야 되는 시간을 저것이 뺏어가는구나라고 하는 개념이 목적의식에 있는 사람에게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후반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 교회를 향해서 명령을 주시는 것이고 2000년 뒤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나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존재 목적, 내가 태어난 목적을 알기 위한 작업은요, 나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들여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존재 목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여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사용했는데 여기 분별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동사는 부정사형, 분별하기 위하여라고 처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분별하기 위하여. 자, 분별이라는 말에 주목해 주십시오. 분별은 헬라로 도키마조라고 합니다. 도키마조. 도키마조. 검사하다, 테스트하다, 점검하다라는 뜻이에요. 도키마조. 검사 과정을 거쳐서 퀄리티가 괜찮은지, 쓸만한지,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지를 점검하는 것, 그것이 도키마조라는 뜻이에요. 몇 가지 시험을 해보고 적합한지 여부를 분별해내는 거죠.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는 플라스틱 용기. 어떻게 분별해요, 여러분? PP라고 용기에 만약에 PP라고 적혀 있으면 폴리프로플렌이라는 말인데 이 PP 재질 플라스틱은 분자 구조상 내열성이 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사용해도 형태 변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 아니면 바닥에 PP라고 삼각형태 PP라고 적혀 있으면 그걸 넣어도 된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따라서 플라스틱 통이나 병에 아 이것이 있으면은 전자레인지 사용에 안전이라는 분별 판단이 내려진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인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 뭐냐면요, 내가 살고 있는 삶, 지금 내가 영위하고 있는 삶,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호흡하고 있는데, 꿈꾸면서 뭔가를 주인도 하고 있는데, 아이 젖병이 있는데, 어떤 것은 전자레인지 돌리면 안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떤 것을 넣으면은 변형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봐요. 중국에서 만든 뭐 짝퉁 아이 젖병이라고 생각해봐요. 괜찮은 것 같은데 넣어보니까 그게 우그러지면서 막 녹아내려요. 그럼 못 쓰는 거죠. 절대 못 쓰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내가 추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지 분별하면서 확인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환경 지혜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세상화되지 않도록 저항하는 가운데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생각과 관점이 성숙해지고 새롭게 되어서 갈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the good 기뻐하시고 pleasing 온전하신 뜻 perfect will of God. 여기 첫 번째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마음에 들어합니다. 요즘 줄여쓰기를 많이 하던데, 혹시 개취가 뭐 약자인 줄 아세요? 오, 젊은 세대. 개인의 취향을 개취라고 하더라고요. 내 마음에 드는 거죠. 개인에게 드는 호불호라고 하죠. 좋아함과 좋아하지. 하나님도 그럴까요? 성경에는 그것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좋아하지 않는 것. 창세기 1장 3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이요. 창조의 진행이 쭉 있고 3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때 good이 나오는 거예요. Very good.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6일 동안 이루어진 모든 창조의 결과물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고 스스로 이렇게 일구어내시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이 아주 좋아 보였어요. 그 하나님께 흡족함을 안겨드린 거죠. 너무 보기에 아름답다. 만족스럽다 이 말이에요. 자, 6일에 걸쳐서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의 창조가 있은 후에 주님께서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전체 창조에 대해서 아주 좋아하고 흡족해 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창조와 관련해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Not good.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미혼 형제자매들에게 이 구절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이거 좋지 않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는 존재의 창조 자체는 만족을 안겨줄 정도로 좋게 여기셨는데, 그러나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는 좋지 않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창조 자체는 크게 흡족하셨어요. 근데 다른 동물들은 다 짝이 있어요. 아담 혼자 있어요. 아, 이것은 좋지 않게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라는 남자를 위해서 하와라는 여자를 만들어 주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합니다. 서로 끌리게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그분이 보시기에 좋은 뜻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 정신은 또는 육신의 관점에서 나온 생각은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것도 마귀의 역사이고 이 세상이 주는 시대 정신인데 이렇게 속삭여요. 하나님은 내가 행복 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을 좋기 때문에 더 추구하고 깊이 알고 그 주님을 더 많이 예배하고 가까워 하는 그것을 애쓰는 대신에 하나님을 적당하게 믿어야지 깊이 알아가는 것은 손해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깔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나 주님을 완전히 등을 지고 떠나지는 못하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만 잘못되면,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나?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내게 이러시나 하는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때예요. 이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제가 보았습니다. 행복을 최고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함정에 잘 빠집니다. 행복이란 게 돈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마시고 많이 즐기는 삶. 이것이 좋은 것이다. 근데 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보니까 다른 계획도 가지고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 가운데서 선을 만드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주의 뜻이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의 스탠다드를 벗어나서 이런 자신의 열망과 관심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면, 나의 행복에 반대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겨져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마음이 내키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안에 내면에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테니 내 삶에 안 좋은 일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 무의식적인 거래를 하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은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맹심하셔야 될 하나의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기뻐하시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플레이징한. 창세기 4장에 두 형제가 등장합니다. 가인이라는 형과 아벨이라는 동생이 등장합니다. 주께서 동생의 제물 받으시고 형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물보다 예배자를 먼저 보시는 주님께서 동생인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으시고 형인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합당하게 여기셔서 기뻐하시는 행위가 있고 그 마음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선택과 행위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에게서 최초의 그 브라더들에게서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났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장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명백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다른 개인적인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그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요. 주님께서 나를 향하시는 어떤 뜻이 있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초대왕,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왜 실패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보기에 자기가 기뻐하는 걸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은 분별하지 않고 함부로 행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플라스틱 재질 확인하지 않고 전자레인지 넣은 것과 똑같아요. 서울의 삶은. 자, 지금 유대인들, 대부분의 유대인들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보기에 자기들이 기뻐하고 선하게 여겨지는 그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언젠간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인데 현재로는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물론 메시아닉 주 일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는 전체 인구에 보아서는 소수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십시오.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다른 민족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헌신과 열심이 있지만 그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것을 향해 헌신하고 열심을 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 의라는 위치에 뜻이라는 말을 넣어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뜻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현재 유대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유대인들을 비웃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여기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으니까요. 십자가 은혜를 입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자기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지요. 마지막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온전하신, 온전한이라는 형용사는 부작용 없이 마무리 처리된 모든 부분이 다 제자리에 위치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 삶의 질서와 조화를 분명하게 회복합니다. 행복해요. 일이 안 풀려도 행복해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각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완벽합니다. 왜요? 인류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과 그 뜻을 추진하시는 그 하나님 자체가 완전하시고 완벽하기 때문에요. 완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계획 아닙니다.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세우는 계획과 뜻에는 완벽하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뜻에는 완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신명기 32장 4절이 있는데 제가 새벽 기도 때 제가 이 구절을 같이 기도하는 이들과 나눈 적이 있죠.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빈틈이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이 빈틈없는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추구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저는 말씀을 지금 맺으면서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우주적인 공간 배치 이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우주는 사람이 창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환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 우주라는 이 창조는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우주를 희생할 뿐이에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주 공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영혼을 위한 그들을 존재하기 위한 환경이에요. 이런 환경을 펼쳐놓고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이 창조주 하나님의 공간 배치를 바라보면서 여기에 빈틈이 없으심을 바라보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빈틈이 없이 뭔가 준비된 게 있구나 이걸 확신하자는 거예요. 지구와 달의 실제 거리가 지금 여기는 마지막 부분에 설교를 마치면서 이 부분에 숫자들이 많이 등장할 텐데 한번 따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구와 달의 실제 거리가 윤시경제 몇 킬로죠? 오, 38만 5천 킬로. 지구와 달의 실제 거리 38만 5천 킬로.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태양의 크기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구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달의 그 거리를 38만 5천 킬로라고 했단 말이에요. 대단하죠? 태양이 지구와 달 사이, 태양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사이에 들어간다 아니면 넘는다. 태양의 크기. 들어간다? 두 배요. 태양은 엄청나게 큽니다. 자, 지구와 달의 실제 거리는 38만 5천 킬로다. 흥미로운 사실은 태양계라고 할 때 7개 행성이 있습니다.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7개가 있습니다. 자, 동그란 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름이라고 할 때는요,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를 지름이라고 그러고 그 중간 지점까지를 반지름이라고 그럽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태양계 행성이 수성, 금성 이렇게 일곱 개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들의 일곱 개의 지름을 그러니까 동그랗잖아요. 이걸 지름을 더하고 수성의 지름을 더하고 다 더하면 지구와 달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지구와 달까지의 38만 5천 킬로 가운데 7개의 행성을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7개의 행성을 나란히 배치시키면 꽉 차요. 우연일까? 태양의 반지름은 아까 태양은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의 약 2배 정도 69만 5,700km 정도인데 태양의 반지름이에요. 반지름은 태양이 크잖아요. 여기서 끝에서 끝이 아니고 이게 지름이라고 그러고요. 반지름, 그런 끝에서 중간 지점까지 이 반지름, 이게 69만 5,700km인데 달의 반지름, 그것은 1,737km예요. 태양의 반지름과 달의 반지름 차이는 엄청나겠죠. 400배 차이가 나요. 달의 반지름과 태양의 반지름을 비율을 측정해 봤더니 400배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38만 5천 킬로.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1억 4,960 킬로미터. 그러니까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와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배율로 따져봤더니 400배가 차이 나더라. 우연일까? 어떤 블로그는 이런 우연을 두고 이렇게 썼어요. 방대한 우주에서 이런 우연이 자주 이렇게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이 세상은 누군가에 의해 프로그래밍된 가상세계일 수 있겠다. 우연일까요? 이 사람은 과학자예요. 이 블로그 선수.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깝게 되거나 떨어지면 지구의 생물이 사는 거 불가능해진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거는 상식이죠. 근데 우연일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구 중심축이 지금 23.5도로 이렇게 하니까 조금 기울어서 이렇게 움직이죠. 기울어서. 그 각도가 23.5도예요. 이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바닷물에 들어오고 나감, 그리고 사계절을 만들어내요. 23.5도여야 돼요. 이것이 우연일까? 저는 이것이 모두 섬세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디자인이라고 확신합니다. 인류가 거주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 거대한 불덩이인 이 태양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우리가 온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 놓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자녀를 위한 계획이 다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용시경제가정에서 내년에 엘라 학교 입학을 위해서 서류 준비하면서 저에게 추천서 한 장을 부탁했어요. 엘라는 이 꼬마가 내년에 자신이 들어갈 학교에 대해서 개념이 있을까요? 아마도 들었을지 몰라요. 엘라, 내년에 너 학교 가야 돼 라고 부모들이 이야기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생각에 지금 계속 살아있을까요? 그 계획이? 그런데 엄마, 아빠인 이들 부부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아이의 교육과 성장에 유익한 것. 계획이 있어.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을 향한 그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개인을 향한 완벽한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마음에 흡족함을 일으킬 정도로 좋고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요소를 다 고려한 완벽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임을,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환경, 지혜와 힘을 다해서 세상화되지 않도록 저항하세요.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수단과 통로를 통해서 생각과 관점을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으로 변화시켜 가세요. 그때 하나님 뜻이 보여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희한하게 든든하게 부자가 된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세대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생각과 관점을 새롭게 하는 연습을 지속함으로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서서히 구체화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 알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나 그 대신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한 열심으로 개입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